우리 연속에서 계속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꼬이고 또 꼬이는 전혀 안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노인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역시 요셉과 같이 마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과 같은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어려움에 겪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생각할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그 고난 가운데 그 힘겨운 삶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구멍에도 곁들 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전혀 보장성이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정말 이 이야기대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더 어려움 겪을 때 없어요?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런 인생의 낙관주의, 막연한 낙관주의에 맡겨둘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는 고통으로 찌들어 살기보다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역전의 방법을 쓰십니다. 역전의 방법.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를 이루는 그 내용의 흐름은 대부분 그 역전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고향 땅을 떠나 떠돌아다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친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리고성의 천한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들 못 낳아 서름당하던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모조리 당하던 요비,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덧입는 주인공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핍박자이고 해방자였던 사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의 말씀의 주제도 역전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 없지요. 우린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참입니다. 야구를 보며 가장 재미있을 때가 언제지요? 역전될 때, 역전. 어제도 얼마나 피곤해요. 2박 3일 그 아이들과 부딪혀서 계속 보내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한데 하필 그 시간에 야구를 해요. 근데 야구를 하는데 한화하고 1등인, 지금 1등인 두산하고 하잖아요. 10개 팀 중에 1등인 이 꼴찌인 한화하고 경기를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응원해야죠? 열심히 응원하는데 아주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계속 엎치락 뒤치락. 아이고, 그냥 간이 그냥 내려앉는 것 같아. 막 응원하는데 눈은 다 감겨가지고 다 감기는데 눈 부릅뜨면서 그거 응원하느냐고. 내가 응원 안 하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응원하려고. 결국은 이겼잖아요. 연승해요, 연승. 두산을 연승해서 이겼어요. 오늘 합니다, 오늘 또. 아, 잘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응원해야죠. 예. 아, 여러분들은 부산이죠. 롯데잖아요. 예. 제가 롯데도 응원합니다. 예, 롯데도 응원합니다. 제 딸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아빠, 이제부터는 난 롯데 응원할 거예요. 롯데에는 잘생긴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명령한다. 다 하나 응원해. 우리 식구는 다 하나야. 그랬는데, 끝까지 나는 롯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면 하나 응원하고, 예, 딸은 롯데 응원해요. 그러니까 공평하지요? 예, 딸이 응원합니다. 롯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는 꼴찌입니다. 예, 꼴찌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골수팬이 많다는 거죠. 하나 한번 팬은 영원한 팬이에요. 저도 상관없어요. 항상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특별히 잘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값비싼 선수도 없고요. 이름난 선수도 없어요. 다 현찮은 사람들 모였어요. 현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념이 강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집념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역전시켜요. 10개 팀 프로야구 팀 중에 역전율이 제일 높은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 이글스입니다. 이번에 66.7%. 아, 정확하죠? 66.7% 역전율이 제일 1등입니다. 대단하죠? 게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팬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하나라고요. 말이 하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예, 그 팬들이 강한, 있는 곳이 이 바로 이 하나 이글스입니다. 제가 왜 그냥 하나 선전하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스포츠, 어떤 스포츠보다도,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들만큼 더 많이 흥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거든요. 때문에 오늘의 고난은 그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사건이 이제 재해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나간 것은 억울함입니다. 잔혹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와 있으니까 그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재해석되어집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의 그 잔악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억울한 감옥살이, 이토록 말할 수 없었던 고난의 사건들이 그저 단순한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괴롭히고 성도들 사도 속상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목회 못 하겠다 그냥. 아,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 다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요. 그거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거 고난도 겪어야 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요. 그래도 저도 감당하려고요. 예. 사례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껏 축복하시는 게 아는 거죠. 안 그러세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그가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그가 고난받는 순간에도 그렇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얘기합니다.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지만 그 요셉을 잊은 지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얘기예요. 바로 그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 2년이 되기까지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지요. 어쩌면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도 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텐데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감옥에 갇힌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더구나 면회 올 가족조차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홀로 그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시계를 보다가 마침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지요.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분명히 요셉 주위에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도 있었고요. 그의 아내도 있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요. 떡 맡은 관원장도 있었고요. 또 간수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죄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저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렙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 중심적으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설레인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식당에 들어갈 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식당에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사가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 식당 안에 꽈득 차요. 이야, 이 집은 나 때문에 복받았다 오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밥 먹음으로 인해서 이 집이 복받은 거다. 교만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수없이 많이 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있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나리라. 기도하는 내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리라. 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일어선다면 놀라운 축복이지요. 영광이지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했을까요? 왜 이 꿈을 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와야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란 말이지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강합니까? 바로왕이 강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로가 강합니다. 요셉은 죄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내가 철저히, 내가 끝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어느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요. 오늘 본문의 41장 2절로 7절에 보면 바로가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죠. 아름다운 살찐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에게 잡혀 먹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에서 깬 바로왕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굴 부릅니까? 애굽의 점술가들, 애굽의 현인들, 당시에 유명한 똑똑한 그리고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불러 해석하도록 합니다. 역시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은 반드시 요셉이 풀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날 자신에게 있었던,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낸 거예요.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지요.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로 왕 앞에 불려온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도 좋아요. 너무도 참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목시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기회입니다. 바로왕의 권위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셔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25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까지 요셉이 해몽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써 있지요. 여기서 일곱 좋은 암소, 일곱 좋은 이삭, 이것은 일곱 해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 또 동풍에 말라버린 이 일곱 이삭, 이것은 일곱 해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 풍년을 다 잊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더구나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얘기합니다.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서 꿨다는 것이요. 두 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이 일을 속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흉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된 이야기가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잘 대비해서 창고에 어떤 식량들을 잘 거두어드리고 잘 창고에 준비해 놨다가 7년 흉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혜롭게 대비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요셉과 애굽의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시 애굽에서 가장 용하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의 점술가들이고 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꿈은 해석하기는커녕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에게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라는 거죠.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점술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삶이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세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38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이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1면 톱기사로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었겠지요. 총리가 된 죄수 요셉, 또는 죄수에서 총리로, 또는 감옥에서 왕궁으로, 또는 벼락 출세한 요셉.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명하여 이름을 정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지칭하여 부릅니다. 요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얘기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지탱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운명과 생명이 바로 요셉이 지탱함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애굽의 안위는 바로 요셉에게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 말 하나로 지금까지 요셉의 굴욕적인 삶이 다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의 인생 속에 가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 불러주므로 요셉의 인생 역전을 더욱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으리,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나타니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고난 가운데 힘드십니까? 역경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부디 요셉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어 삶의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듣고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